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시면 각자의 일상이나 각자의 일상에서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서 간접적으로 이런 장면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은 자기가 한 턱 크게 쏘겠다면서 아주 비싼 중국집으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초대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마음껏 시키라고 하고서는 자기가 먼저 주문하면서 나는 짜장면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다들 그냥 그 선에서 짜장면 선에서 짬뽕과 볶음밥 정도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였던 여호수아기에서 오늘 여호수아, 늙음하기 여호수아입니다. 늙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꼰대의 모습, 요즘 말로 하면 라떼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늙을 대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노파심 때문에 그냥 조용히 죽지를 못하고 부족들의 대표들을 스캠이라는 장소에 굳이 불러서 소집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하고 하죠. 어디 한번 내 눈앞에서 이방 신을 섬길 테면 섬겨봐라. 나는 하느님을 섬길 테니라는 식의 거의 협박에 준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죠. 여호수아기의 분위기, 정복 전쟁과 뭐 집단으로 다 죽인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옆에서 여호수아는 뒤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두려워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지만 그 다짐은 오래 가지 못했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농경사회에 젖어들게 되면서 광야에서는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이 농경 중심의 사회에 젖어들게 되면서 그렇게 땅이 생기고 재산이 불어나면서 유목민일 때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고 다니는 재산에 한정이 있었는데 이제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재산을 마음껏 불릴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불어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게 된 것에 애착과 집착을 가지게 되죠. 가진 것 없던 광야에서는 별반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가진 것이 불어나다 보니 세상 걱정거리도 함께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농경사회에 맞춤되어 있는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죠. 자연스럽게요. 정의와 의로움만 부르짖는 이 어려운 하느님보다 믿기만 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내려준다는 이 방신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정의의 하느님은 풍요로움의 조건으로 정의라는 그 어려운 길을 제시하는데 이 방신들은 별것 제시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살다가 한 번씩 제사만 잘 바치면 잘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딜 가겠습니까? 결국 이방신이란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신의 이름을 빙자한 세상 물질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욕심에 대한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결국 하느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소박한 짜장면을 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성의 마음은 사라지고 탕수육도 시키고 다른 비싼 요리도 시키면서 처음 그 마음을 잊어먹어버리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마지막 날에 했던 남유다가 망할 무렵에는 그 성전에 하느님이 아니라 여러 수많은 이방신의 형상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죠. 이런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죄스럽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인간 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실패 연속이고 신앙도 실패와 죄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죄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신앙 안에서 극복하느냐가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크게 대답을 했는데요. 저희는 저 백성들과 다르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사제들과 그 일당들에게 붙잡혀가는 스승 예수님을 두고 도망쳐버리고 어떤 제자는 도망치기가 너무 바쁜 나머지 겉옷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심지어 그런 스승을 팔아넘겼고 수석 사도라는 사람은 그런 스승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는 자살하고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 실패, 배신의 죄를 딛고 일어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패와 죄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겁니다. 죄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 절망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지는 않죠. 희망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가가고 혹시 지금 내 사랑이 모자라다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 사랑을 채워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인데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겠는가라는 절망이 나와 하느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가지게 되는 용기가 바로 신앙이 되고 신앙이라는 희망이 되죠. 동시에 사랑에 대한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것도 사랑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이웃에게서 받게 되는 그 사랑이 내가 이웃에게 주게 되는 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부부 안에서의 사랑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는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한 번은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총을 들고 학교로 가서 그부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발견한 한 체육교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괜찮냐라는 진심 어린 말을 건넸고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복수의 마음과 그 총을 내려놓고 그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는 경우도 많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을 내 이웃을 통해서 얻고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한 하느님의 사랑이 실패라는 또 죄라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이라는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성사의 집전자, 일상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성사의 사제가 되어주게 됩니다.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또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